지난 주간이 부활절이었습니다.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셨는데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있었습니까? 믿는 자의 삶은 주가 주신 은혜가 늘 확인돼야 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살만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가 나오고, 그 은혜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5장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그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의 삶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고 부인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우리의 경험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의 예수가 베드로를 비롯한 여러 사도들과 또 500여 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그 부활의 주님을 모든 사람이 만났을 뿐 아니라 가장 어리고 가장 무능한 나와 같은 사람도 주님을 직접 만났다라고 고백합니다. 예, 바울의 고백은 사실입니다.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부활의 주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가 알고 싶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알지 못했던 상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요,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그 위치에 섰던 이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 때문에 삶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전혀 다른 방향,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고백합니다. 내 삶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얻은 삶이었습니다. 그 은혜가 나를 살게 했습니다라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은 은혜 얻은 사람,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을 기쁘게 말하면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이것을 여러 사람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말하는 이 사람이 과연 편안한 삶을 살았는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안락하고 많이 누리고 또 좋은 삶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가? 아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고 어려움의 삶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사람 앞에 그 복음 전하다가 외면당하였고,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죽을 고비도 넘겨야 했던 결코 쉽지 않은 삶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여전히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이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이 험한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안에 있다라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요, 정말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졌는데 그 지하 차디찬 감옥 아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 갇혀진 상황이 억울할 법도 한데 오히려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자기의 삶에 오히려 위로를 청하고 있는 이 모습이 사도 바울이 누렸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이 사람을 이렇게 은혜 안에 살게 했을까? 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성정을 가졌고 또한 똑같이 배고픔과 아픔을 알고 몸에 질병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이 하나님의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힘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힘이라는 겁니다.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이겼다는 거예요. 은혜 때문에 어려움도 더 이상 어려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은혜 때문에 육신의 약함조차도 능히 이길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는 이 어려움 중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고 인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요, 이 사람을 오히려 교만하고 또 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사람으로 여전히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라고. 지금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수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결코 자랑하지 않습니다. 또 그 모든 것이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되었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오늘 오히려 작은 이 자기는 사도라 칭함받기도 참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 가운데는 지난날 자신이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 헛된 꿈을 쫓아 살아왔는가에 관한 참회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또한 이 고백 가운데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능력에 대한 그 감사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경험한 것은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이 사람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변할 수 있는가,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가를 확인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 이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던 거죠. 복음의 능력은 우리 각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도 바꿔지고 고쳐지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자기 삶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전혀 다른 방향, 다른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바울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혹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와 같고,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나를 통해서 여러 지역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게,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으니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주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무엇을 말하든지 그의 말 가운데 계속 하나님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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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가? 본문 10절의 말씀 보면 이 한 절 가운데 은혜라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할 만큼 그 받은 은혜에 관하여 감격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은 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가? 그것은 그가 느끼는 것, 이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았다는 겁니다.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은혜 얻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에 관하여서 바로 아셔야 돼요. 사람들은 종종 은혜를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은혜 얻었다, 뭔가 내게 생겼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다, 그러면 은혜의 삶이다라고 말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게 은혜가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봐도 은혜는 남에게 받은 고마운 혜택을 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정말 기독교적인 용어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은혜에 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은혜를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말하는데, 헤세드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공로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주는 선물,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아, 내가 받을만하다, 나는 자격 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은혜는 누가 받느냐? 하나님,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사랑으로 대해주십니다. 하나님, 그게 내게 은혜가 됩니다라고. 오늘 자기의 삶에 아무런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은혜로 여겨지고 은혜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상황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했던 방식은 전혀 아닐 수도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함부로 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느껴지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서 대하는 것이 은혜의 일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버지의 돈을 잔뜩 움켜쥐고 나가서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것, 또 방탕하는 것 다 써버리고 다 탕진해버리고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돈도 떨어져서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집 나갔던 탕자의 모습. 그런데 그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야 이놈아 왜 그렇게 살았냐라고 책망하지 않고 잘 왔다 어서 와라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바로 아들이 느끼는 은혜인 거지요. 또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죽으시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그는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죽음을 대속하시는 일로서 직접 죽으시는 그 사랑, 그의 은혜를 만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는 이런 겁니다. 아무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의 일이 나타나고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은혜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만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은혜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중에 누가 먼저 가서 주님을 찾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가서 구원을 요청했습니까? 천국을 소유할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 타협했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상황, 그저 세상의 욕심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함부로 살아가던 이 삶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원한다.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없는 이 은혜의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음으로 이제 은혜 얻는 자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어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어찌 바울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임하였나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고백하는 삶으로 사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에게 임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정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지고 또 살게 되었다라고, 그가 원했던 것, 그가 꿈꾸었던 것은 아니지만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게 그게 찾아온 것을 이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요, 요한 칼빈의 말에 의하면 은혜는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바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게 온 것을 거부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알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은혜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 예수를 만나겠다고 청한 거 아니에요.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할 때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말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서 오세요라고 환영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회복하게, 이 사람을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하실 때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은혜는 때때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떤 계획과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내가 만드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구나 느낄 때 은혜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은혜는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는 은혜 받을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은혜의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냐, 은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본질적으로 내게는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의 공로를 자랑할 수도 없고, 내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대로 되었다라고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였음을 감사함으로 그저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를 얻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 얻은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배드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그런 좋은 목소리와 그런 여러 가지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만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여기까지,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삶을 돌아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삶에 내가 수고하였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이만큼 견디고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모든 것은 주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나이가 60이든 70이든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왔으니 얼마나 다행스러운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으니 얼마나 감사한 삶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고 삶의 문제와 어려움은 작아집니다. 불평은 사라지고 오히려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은 것 때문에 점점 감사,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가운데 보면 불평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문제만 생기면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 죽겠다가 그냥 쉽게 나와버려요. 정말 그런 삶인가? 오히려 누가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삶인데 괜찮은 삶을 살고 있는데도 힘들어 죽겠다, 못 살겠다가 너무 쉽게 나오는 걸 보면 아, 사람들 가운데 은혜가 메말라 있구나.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받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모르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헛된 것만 찾는 것은 아닌가라고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까? 제가 이 일에 관하여 책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요, 대단한 부자입니다. 대단한 부자라서 이 사람의 취미가 무엇이냐? 세계적으로 유명한 골동품과 미술품을 모으는 것이 이 사람의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디에 어떤 물건이 나왔다, 어떤 왕족의 대단한 것이 나왔다, 이 사람은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서 그것을 사는 거예요. 내게 팔아라, 내가 모은다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부러움을 얻고 그것 가지고 만족을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옛날 잡지를 하나 보다가 거기에 있는 그 사진의 그림을 보면서, 아니 그 골동품을 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는 겁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내가 갖고 싶다,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그것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자꾸 고민하게 됩니다. 이젠 잠도 안 와요. 그래서 이 물건을 찾겠다고 수소문하는데 이 물건이 없어졌어요. 이 물건이 수년째 세상에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이 물건을 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그 기사를 썼다는 기자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그에게 연락했더니 오라는 겁니다.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그래서 그 기자를 찾아갑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 원해서 찾아가는데 가는 내내 마음가운데 그 사람은 너무 좋겠다, 그거 가지고 있어 얼마나 행복할지, 그 사람이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판다고 할까, 이 고민을 가지고 그 사람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자가 그에게 이 사람이 최종적으로 물건을 샀다고 주는 그 메모지에 적힌 이름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버렸습니다. 거기에 누가 써 있었느냐? 자기 이름이 써 있었어요. 물건을 누가 샀느냐? 자기가 샀던 겁니다. 지난 수년 전에 그 물건을 산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창고 깊은 곳에 그것이 있는데 꺼내보지도 않고 샀다는 만족감만 가지고 지금 그것을 잊어버린 채로 오히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을까 봐,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있을까 봐 그것을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죠. 즉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나님께 얻은 것에 관해는 감사하지 못하고 남이 가진 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의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내가 받은 것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기쁨이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적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전혀 기쁘지도 않고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고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삶이 불행해져요.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은혜를 가치 없는 걸로 만들어버리면 그 삶은 정말 몰락하는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거죠. 구약성경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제가 어릴 적에 제일 부러웠던 사람, 그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 그 힘으로 가지고 사자와 싸우면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만큼, 그 힘을 가지고 낙귀턱뼈 하나 가지면 블레셋 군대 천명과 싸워 전쟁해도 지지 않는 위대한 용사가 삼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강력한 힘을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삼손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치 없게 여길 때,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그 여자가 꿰이는 말 가운데 자기의 비밀, 하나님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 한 것을 누설했을 때 그는 머리가 깎이고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 사람들에 붙들려서 소나 이끌게 끌게 되는 연자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니까, 은혜를 가지고 살지 못하니까 그 은혜 없는 자와 같이 형편없는 그 초라한 모습으로 몰락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나를 살게 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까? 그 은혜를 은혜로 알 때에 우리 삶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신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그 은혜 앞에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것 얼마나 다행스러운가. 그래서 우리 앞에 때로는 문제가 찾아오고 약함이 찾아와도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이 질병도 고쳐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의 은혜를 가지고 장래의 것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은혜가 없으면, 오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그 아픈 절망과 같고 캄캄한 어둠과 같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은혜가 있어 여전히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은혜를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바울은요, 자신에게 주신 큰 은혜를 하나 더하여 말하는데, 세 번째로 그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모든 수고 가운데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큰 영광이요 감사로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는 일꾼이 되었다라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의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더 많은 지역을 갔고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또 더 많은 성령 역사를 경험했지만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 이 일에 참여한 것만으로도 내게 큰 은혜가 되어서 나의 모든 수고는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보다, 다른 것을 자랑하기보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이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여전히 이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이게 너무나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내게 이 일을 맡기신 것은 나를 믿어주신 것이요, 주께서 나에게 이것을 하게 하시는 것은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자기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일을 맡겨주신 것이 감사,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 오늘도 은혜 가운데 채워져서 이 일에 정말 마음을 들여서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에 된 것이다라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만 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 되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집사와 권사와 장로의 여러 직분을 맡겨주고 책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할 때마다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하기 싫고 짜증나고 여러분 불평이 임하고 있다면 하지 마십시오. 모든 직분과 책임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 은혜의 일로 알고 은혜 가운데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가 맞습니다. 은혜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에 기쁨으로 여겨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의 어떤 목표의 성취를 위해서 주어진 삶이 아니에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이 땅에서 뭐가 되리라, 뭘 벌리라, 내가 얼만큼 가리라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에 주저하지 않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보다 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주가 나를 이끌어 가시리라, 하나님과 결부돼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내 삶에 주의 은혜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리라, 하나님을 통해서 내 비전이 성취되고 하나님을 통해서 삶의 것들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순간을 귀히 여기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약함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혹은 질병의 문제 때문에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삶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로 주신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삶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것에서 목표를 정하고 혹은 더 중요한 것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톨스토이가 썼던 책인데 최근에 존 무스라는 작가가 그림책으로 아주 예쁘게 쓴 책인데 다시 그려낸 책인데 제목이 세 가지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한 세 가지에 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첫째,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걸 찾고 있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있는데 결국 이 답을 찾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겁니다. 이 순간을 은혜 가운데 살아야 다음이 있는 것이지 지금도 형편없이 살고 지금도 잘못 살고 있으면서 다음을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 대단한 왕이 있고 대단한 화려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 또한 우리와 함께하는 그들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지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저들은 좋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삶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가장 귀하고 중요한 사람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나와 함께하는 여러 사람을 위해서 은혜의 일을 만들어가는 것, 그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사랑하는 것, 이 좋은 일이 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은 사람이다. 나와 함께하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라고 함께하라고 주신 사람들이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은혜 베풀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자기에게 주신 삶의 여정이 대단히 수고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은혜라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 것 주의 은혜라고 날마다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때로는 내 삶에 찾아온 문제, 어려움 앞에 마음에 여러 가지 염려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삶에 비록 약하고 초라한 모습이 찾아와도 주의 은혜가 그것을 덮어줄 줄로 믿습니다. 걸어왔던 모든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고백할 때 여전히 우리 삶은 은혜로 채워지는 행복한 삶이 열려지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집에서 혼자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했더니요 마음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마음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계실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삶 하나님의 은혜의 삶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 더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위로 행복을 느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삶,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삶, 감사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